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두 번째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위임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법적인 권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영적 전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자원들을 사용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은혜들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 더 뛰어난 이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신암동인가 이렇게 그 신천 그 무슨 시장이죠? 신천시장 건너편 거기를 오다 보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러면서 저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암교 옆에다가 크게 개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장반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맞지요? 왜 계속 불러대면 그 사람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명소에서 그렇게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날 때부터 위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누가 해당돼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면 왕 같은 경우. 왕은 그냥 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예. 두 번째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해지죠? 위대해집니다. 뭐,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요새는 뭐, 축구를 잘해도 위대한 업적이 들어가요. 또, 재능도 있어도, 그렇죠? 하여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일들을 이뤘으면, 그 위대한 이름이 업적을 받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사를 받아요. 그 옛날 돈키호테가 소설이지만 돈키호테가 이렇게 자기를 받지요. 기사 자기를 받아요. 누가요? 영주가 이렇게 그에게 이름을 하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이름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위대한가라는 걸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진가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합당한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 사용하지 뭐 그래가 되지 않아요.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위대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해요. 두 번째는요, 그가 이루신 업적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그것이 그분에게 그 이름이 하사되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 세 가지 앞에는 세 가지 그 분야에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름에 그 세 가지 모든 것이 함께 통해요. 자, 그러면 상속을 받다부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저걸 하나하나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글로 지나가요. 엄청난 얘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하나 그 구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금 3절까지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뒀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두셨어요. 자, 4절.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세상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요 5절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뭔 소린지 그럴 거예요. 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경배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하여간 5절. 자, 그러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저희가 누구예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로서 그는 만물의 상속자예요. 아까 상속자로 삼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광채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요. 자, 복음서 읽는 방법. 어떤 사람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겉만 본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게 숨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까지 읽어내야 돼요. 자,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옛적의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급했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언제예요?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자, 이게 여기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이 엄청난 기업을 얻으셨다.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상속을 받았느냐를 봐야 돼요.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힘이 돼요.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상속받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상속받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것을 상속받지 않았어요. 왜? 그는 모든 영광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영광을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영광을 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난 이름을 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상속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건 맞지요? 천사보다 뛰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앞에 내용을 다시 썼죠. 자, 더 아름다운 이름은 언제 상속받았는지 말해줍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실 때 요게 상속받은 때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요게 상속받은 때라고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자, 그 일이 일어난 때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실 때가 언젠지.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다 생각해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 육신을 입었지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온 거였지요. 그 전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그때 계셨습니다. 다만 몸을 입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행할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제사와 제물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는데 자, 말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태어나거나 태어날 필요가 없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몸을 입고 지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날에 대해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그 날은 언젠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뭐예요? 시편 2편이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요? 시편 2편을 지금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그 아까 말했던 게 뭐라고요? 5절에 말했던 게 뭐라고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시편 2편에 너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예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때가 언제냐는 거죠.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때가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그 타임이 아니라고요. 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의 아침이 나은 날입니다. 핵심을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실제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영, 그의 속사람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실제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 그거 이상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신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는데 왜? 그 영적인 세계는 못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을 우리는 슬퍼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죽은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건 영적인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아요.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때는요 아버지를 안 부르고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죄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진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죽음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요. 이걸 게헨나라 그러는데 여기에 던져집니다. 이건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 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생명과 반대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몸은 살아있는데 실제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요. 요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지금 뭐예요? 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예. 이거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또 그 자부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에게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죽은 영이에요. 자, 그의 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영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요. 이 생명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 그럼 꽝이죠. 예.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신체적인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는 순간에 그는 영적으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자, 사람이 거듭날 때 영적인 본성이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종을 넣어서 그는 새로운 본성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진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늘 나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언급 없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정리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거듭났는데 죄를 지었어. 그것도 적게 지은 게 아니고 많이 지었어. 그러면 죽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그 속에 생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뭐가 죄를 짓는가 하면 우리 혼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몸이 죄를 짓습니다. 혼의 명령 따라. 그래서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준 것은요, 절대 이렇게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 그게 뭐라고요? 혼의 영역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무뎌져요. 그래서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 거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취소하면요, 그 취소되는 겁니다. 아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구원은 구원입니까? 예, 맞아요. 한번 구원은 구원 받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죄 지으면은 구원 못 받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걸요, 절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차버릴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요, 자유의지가 강박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취소하면 하나님도 존중이 여겨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하던 우리가 왜 취소합니까? 정신 나갔지? 근데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 강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 그래요? 정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은혜를 입으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구원을 뺏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도록 하려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인 본성을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지옥 가는 그런 본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본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적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요. 우리 살리려고.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그에게 지워졌을 때 그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라고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의미를 보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영혼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이러면서 인용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했습니다. 요거는 베드로가 해석한 내용이에요. 자, 저 내용이 뭐라고요? 저 16편에 나와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성경 구절 쭉 하니까 헷갈렸는데 정리하면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렇게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썩음당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뭐라고요? 부활을 얘기한 거라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나를 봐야 돼요. 이게 서로 좀 증거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했습니다. 자, 아까는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인용하고 뒤에서도 뭐라고요? 음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 했다고요. 자, 내용은 다르지만 뭐가 초점이라고요? 부활. 부활이 초점이라고요. 자,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결과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셨을 때 그가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시고 그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갔는데 그 갔어. 그걸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고요. 자, 그게 우리에게 핵심인 거예요. 자, 하늘에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혼을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리셨고 무덤에서는 그의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분의 영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 혼, 몸 다 살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몸은 죽어 있지요.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머물러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그 거하던 장소에서 영혼이 나와서 이 땅의 몸과 연결돼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영혼 몸 전체가 살아났어요. 맞죠? 예. 자, 바로 부활한 날이에요. 이렇게 부활한 날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 상속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뒤에는 짧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신앙을 갖는 게. 그냥 나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어.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것이 바로 이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자, 그래서 부활한 날이 기독교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부활한 날이 중요해요.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대한 이름을 상속받았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상속받은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영을 가졌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걸 그 이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뭐라고요? 부활과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가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멈춰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즉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안 나타나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그 배경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죽음을 이겼고 어떠한 것도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증여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더 뒤에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자, 저 뛰어난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 그건 어디예요? 천군 천사. 땅. 사람들. 땅 아래는 어디예요? 지옥의 권세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 영역에, 새 세계 영역에, 모든 영역에서 이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이게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에베소의 내용을 봅시다. 자, 뭐라고 기도한가 하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들의 이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왜? 인간의 이 상상의 영역 밖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우리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와,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네. 이런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또 우리를 부를 때 성도 안에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로 알기를 구하노라. 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우리를 택하실 때 엄청난 기업도 주셨지만 뭐도 줬다고요? 힘과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검사, 권세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검사가 자기 권세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이걸 몰라. 그러면요, 세상에서 당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그게 점점 알아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 그 어둠의 세력들 모든 것 그분 발 앞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그분을, 이런 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로, 우리의 자녀로, 성도로 세웠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능력이 실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은, 그 예수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통치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별로 기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떤 것들에 대해 열려지기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영이 마음과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지성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밝게 열리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원하는 거였죠. 자, 다시 설명해 봅니다. 다시 좀 이렇게, 이건 번역이 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천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 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이름, 그 능력, 그 권세에 있는 그분을 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를 완전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의 세 가지의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절하며, 세 가지 세계의 뭐라고 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 그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투자를 했습니까? 교회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위해 인출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 그 권세를. 하나님은 그의 신성의 충만함과 영원 불변한 것의 부요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이름을 상속 주시고 증여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할 때 너 그거 내놔, 이 질병과 떠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줬다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땅과 하늘과 그 지옥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가 성취하신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그때의 역사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지옥의 권세들은 그걸 목격했어요.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일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지옥의 권세들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저런 내용들을, 상륙 상속받고 증여받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리 엄청나구나, 엄청난 이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래. 그럼 아무 일 없어요. 자, 그런데 각자가 이런 계시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내용들의 그 계시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부터 비춰진 거.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안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도 안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어떤 거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저 다른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왜? 그 이름의 배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그 이름의 중요성과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잠깐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내용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틀려요. 자, 그래서 묵상이 뭔지는 그러면 묵상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 자, 이런 변화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요, 이미 조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준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깨달음은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자, 주어졌는데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 나의 참모습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런 자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참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바보야, 멍청아, 네가 뭘 하겠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오는 게 진리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진리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속으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다 지금 날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경험으로 왔던 이 생각을 잘못 생각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 집어넣는 것이 변화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뭐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과 권세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런 자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해 못한 거나 반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버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 이런 자야 하고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너는 내 이름으로 치유해 이랬어요. 아, 나 못해요. 나 기도도 못하고 그랬어요. 요새 놀기만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야, 너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걸 붙들고 있는 한 하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생각한 걸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묵상의 목적이에요. 묵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생각해보고 생각해.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묵상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내가 빨리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걸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묵상을 참 어렵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묵상이 적은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 그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정복하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했죠.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모두가 지금 정복당했어요. 이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정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실제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깨뜨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구원자라는 이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 사건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고민하셔야 돼. 자,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또 다른 데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박살내시고 텅 비어 패배시키시고 자신이 이겨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마비시켰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무력화시켰다는 게 뭐예요? 무장해제시켰고 완전히 깨뜨렸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마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은 것을 계속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마음판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뭐 할 때? 어둠의 세력과 대결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요. 예수님이 망가뜨렸고 예수님이 무효화시켰던 바로 그 동일한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들 힘을 못 써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놈의 그 세력을 멸했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거예요. 이 그놈은 죽이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자, 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속임을 당하면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한 겁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앞에 귀신은 능력이 제로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못하시겠죠. 이런 진리들을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의 군대를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질병과 질고에 대하여 정복한 것이 그 이름 안에 능력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이름이 됐다고요. 그 이름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 이름을 줬는데 자기한테 그걸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자원이 있어. 근데 안 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이름을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냥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끝났느니, 아니야, 나는 성도래서 안 돼. 뭐, 나는 말씀도 몰라. 요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 휘말리 들어간다고 해요. 아,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안 돼. 나는 성도야.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듯이 그 이름을 단지 되풀이하는 정도로는 말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앵무새에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가르쳤어. 그 앵무새가 어떤 환자 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우리가 그런 식의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예수 이름의 그 배경과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속과 증여와 이 승리하신 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무장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장 안 되어 있고, 그냥 앵무새가 말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때 가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권세가 교회의 머리 위에 있다. 사용해. 가서 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얘기.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사단의 능력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진리를 알고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번 사단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 말씀 듣고 맞아, 나한테 저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란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예, 정리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것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았다고요?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여를 받았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증여를 받았다고요. 그 이름을 교회가 사용하라고. 세 번째,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요, 묵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